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목요일 B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6일 러시아를 추가로 제재했습니다. 우선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인 스베르방크와 러시아 최대 민간은행인 알파뱅크가 국제금융시스템에서 전면 차단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두 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부인과 딸, 그리고 러시아 안보위원회 인사들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이들 기관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인이 이들 기관과 거래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에너지 관련한 거래에 대해서만 예외가 허용됩니다. 또 미국인들이 모험자본이나 합병 등을 통해 러시아에 투자하는 것도 전면 차단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굶주림을 전쟁 무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6일 아일랜드 의원들을 상대로 한 화상연설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내 핵심 식량 보급망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인들이 일상생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것을 파괴하고 있다라며 식량 저장고 파괴와 우크라이나가 식량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항구를 차단하고 지뢰를 설치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밀과 해바라기 씨앗에서 추출한 기름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주요 생산국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들에게 있어 굶주림은 또 다른 무기라며 일반인들을 겨냥한 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중대한 국제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이날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하원 군사위에 출석해 증언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42년에 걸친 자신의 군 복무 중 유럽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세계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특히 우리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개의 세계적인 패권국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두 나라는 상당한 군사적 역량을 갖고 있고 모두 현재 국제질서와 규범을 궁극적으로 변경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710만 명이 국내 난민이 됐다고 국제이주기구 IOM이 밝혔습니다. 이 조사는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2주 전에 시행했던 조사 때와 비교해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안토니오 비토리노 IMO 사무총장은 보도자료에서 전쟁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떠나고 있고 현장에서 인도주의적 필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피난민들을 대피시키고 국내 난민들을 돕기 위해 필요한 인도주의적 구호품을 전달할 안전한 수송수단과 배달을 확보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통로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OM은 국내 난민 가운데 50%가 아이를, 57%는 고령자를, 그리고 30%는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사람들의 겪는 장기 휴유증을 연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새로운 계획 아래 미 연방보건복지부는 관련 연구와 후유증을 시달리는 사람들의 관리를 확대하고 관련 교육을 진행하며 후유증 보험 적용을 확대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립보건원이 진행 중인 코로나 장기 후유증 연구를 토대로 연방연구기관이 다같이 공동연구에 들어가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공동연구를 조율합니다. 코로나 장기 후유증은 감염 후 4주 이상 피로, 후각, 미각상실, 브레인포그 등 증상이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 장기 후유증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이 경제난 관련 시위 등에 맞서 발동한 비상사태를 풀었습니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5일 밤 관보를 통해 이날 자정부터 비상사태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라자팍사 대통령은 지난 1일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자 치안과 공공질서 수호, 필수 서비스 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라자팍사 대통령은 4일 내각을 해산하고 중립내각 구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중립내각 구성을 거부한 채 정권을 장악한 라자팍사 가문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라자팍사 대통령은 사임하라는 압력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였습니다.
편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요즘 미국의 항공여행 시장이 뜨겁습니다. 가격도 비싸고요. 비행기 좌석 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고공행진 중인 국제 유가에 올 들어 항공유 값도 2배 이상 뛰었습니다만 이 항공권 찾는 소비자들 수요는 거의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온 정도에서 팬데믹 기간에 적자 운항을 감수해야 했던 항공사들이 지금은 40% 가까이 늘어난 수익에 웃고 있다는 미국 공영라디오 NPR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를 제외한 대부분 활동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지금 4월 초는 초중고등학교의 봄방학 기간이기도 해서 그동안 인파가 몰리는 곳을 피해왔던 사람들도 항공기 여행길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해외 입국자들에게 방역 제한을 두고 있는 국제선 여행보다는 미국 국내선 이동이 많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NPR은 교통안전청 자료를 이용해서 최근 2주 동안 전국 공항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인원이 하루 평균 210만 명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공항 터미널이 텅 비어 있다시피 했고 또 승객을 채우지 못한 비행기가 적자를 감수한 운행을 하거나 또 노선을 취소했던 불과 얼마 전의 상황이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 항공기 예약 수준은 2년 전인 2019년 4월보다 불과 9% 정도만 적은 수준으로 회복이 됐고요. 지난 2월 한 달간 미국의 소비자가 비행기표 예약에 쓴 돈이 약 66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2019년 2월보다 6%가 더 많고 올해 1월보다는 18%가 늘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종 감염 사례가 줄어들면서 크게 늘기 시작한 이 항공 여행 수요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서 여행을 하고 싶어하는 미국 소비자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 인사. 오늘은 이승만의 세 번째 순서입니다. 이승만의 태평양 잡지 발간 활동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의 날씨 정보입니다. 4월 7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집니다. 낮 동안은 자강도 중강, 희산 삼지연, 청진, 김책 지역으로 약간의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약간 강한 바람이 북한 전역으로 불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삼전에 최저기온이 영하 9도입니다. 희산이 영하 5도, 중강 영하 3도에서 시작하고요. 청진이 영상 1도, 평양, 신의주, 함흥이 영상 2도, 개성의 아침 최저가 4도입니다. 원산, 장전 5도입니다. 삼지연의 낮 최고 영상 1도까지 오르고요. 희산은 영상 5도, 중강 11도입니다. 청진 12도, 평양의 낮 최고 14도고요. 신의주, 개성이 15도, 장전, 함흥이 18도, 원산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거나 흐리고 종일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5m, 먼바다는 2m까지 일겠고요.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고 먼바다 1m까지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입니까?
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상당의 추가 군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10일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극우 정치인인 마린 르펜 후보가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중국 상하이시가 봉쇄 조치를 연장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도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발표했군요.
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5일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긴급한 필요를 돕기 위해서 1억 달러 상당의 안보 지원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위임을 받고 무기, 장비, 군사 부품 등의 즉각적인 제공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블링컨 장관이 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전 세계가 부차를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러시아 군인들이 저지른 잔혹한 행위에 충격을 받고 소름이 끼쳤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용감하게 그들의 조국과 자유를 수호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동맹 파트너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확고하게 지지한다고 거듭해서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해온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지난 4월 1일에 국방부가 발표한 이 3억 달러 지원금과 함께 이번 지원까지 현 정부 출범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총 안보 지원 약속은 24억 달러 이상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서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미국의 지원 규모가 17억 달러에 달합니다.
네, 국방부도 관련 발표를 했네요.
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 지원으로 우크라이나가 시급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대전차 제블린 미사일 추가 지원이 가능해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제블린 미사일은 어깨에 올려서 발사하는 이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이 이 효과적인 방어전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블링컨 장관은 지금 벨기에 브뤼셀에 가 있죠.
네, 블링컨 장관은 6일과 7일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브뤼셀을 찾았습니다. 이 나토 외무장관 회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인도주의적 추가 지원과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민간의 학살 혐의, 또 사이버 안보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요. 나토는 이번 회의에 특히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4개 협력국, 또 우크라이나와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국가 외무 장관들도 초청했습니다.
네, 나토 회원국으로 국한하지 않고 그 범위를 더 확대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럽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반영된 행보로 풀이되는데요. 한국 외교장관이 나토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구소련 나토 협력국의 안보 문제도 다루게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나토에 협력하는 구소련 국가라면 어떤 나라들을 말하는 건가요?
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조지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을 거론했습니다. 이들 나라는 러시아의 위협과 개입으로 안보가 특히 취약한 나라들인데요. 우크라이나와 더불어서 조지아 같은 나라는 오래전부터 이 나토 가입을 원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번 외무장관 회의에서 이들 나라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기로 결정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련 붕괴 후에 나토에 가입한 구소련권 국가들로는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등이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나토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나라들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오랫동안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해온 스웨덴 그리고 핀란드가 나토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이면서 군사적 비동맹주의를 채택해온 이들 나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나토 가입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5일 기자회견에서 나토는 스웨덴과 핀란드 가입을 환영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당연히 그들이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만일 나토 가입을 신청한다면 나토 30개 회원국은 이를 환영할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는데요. 나토에 가입하려면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미진한 대응을 질타했다고요?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회의가 5일 열렸는데요. 이 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상 연설을 통해서 국제사회 움직임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부차, 마리우폴, 이르핀 등에서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민간 희생자 모습이 여과 없이 담긴 90초 분량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러시아군의 이런 행동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 같은 테러 분자들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규탄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또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침략의 당사자인 러시아가 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유엔 안보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러시아의 안보리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안보리가 보장하는 안보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이제 유엔과 국제법의 시대가 끝난 것이냐고 질타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 대통령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네요.
네, 프랑스 대통령 선거 1차 투표가 10일에 있습니다. 여기서 과반 투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24일에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됩니다.
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연임에 도전하고 있죠?
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3일에 이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두고 재선 도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승리하면 20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하는 건데요. 프랑스에서는 2002년 대선에서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이 승리한 이래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네. 자, 지금 마크롱 대통령에 맞서고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몇 명이나 됩니까?
네, 1차 투표에 나선 후보는 마크롱 대통령 포함 모두 12명인데요. 이 12명 후보들 가운데서 5명이 10% 내외의 지지를 받고 있어서 결선 투표는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는 후보들이 있죠. 누군가요?
네,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입니다. 당초 국제사회 위상 등을 감안해서 이 선거 판도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유리할 걸로 예상됐는데요. 하지만 선거 막바지로 가면서 마크롱 대통령과 르펜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급격하게 좁아지고 있습니다.
네, 두 후보 간의 지지율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네, 프랑스 여론조사기관인 IFOP의 5일 발표에 따르면요. 마크롱 대통령은 27%로 앞서 조사 때보다 0.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르펜 후보는 23%로 1%포인트가 상승했는데요. 이로써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는 4%포인트에 불과합니다.
르펜 후보가 한 자릿수 차이로 따라붙고 있네요. 르펜 후보는 지난 대선 때도 마크롱 당시 후보와 맞붙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중도 신당의 후보로 출마해서 젊은 정치인으로서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당시 결선 투표에서 이 르펜 후보를 30%포인트 넘는 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두 사람은 이로써 5년 만에 다시 격돌하게 된 겁니다.
예, 르펜 후보는 어떤 인물입니까?
네, 프랑스의 대표적인 극우 여성 정치인으로 친유럽연합 정책 반대, 친난민 정책 반대, 프랑스 우선주의, 반세계화 등을 주창해온 인물입니다. 르펜 후보는 지난 2012년, 2017년에 이어서 이번이 세 번째 대선에 도전하는 건데요. 르펜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프랑스의 대대적인 정책 전환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프랑스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 어떤 겁니까?
네, 가장 큰 현안은 국내 경제입니다. 프랑스는 오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침체된 경기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가격마저 급등해서 생활비가 치솟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프랑스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은 편입니다. 지난 3월 말에 실시한 IFOP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90% 이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이런 점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프랑스의 대선은 막판까지 아주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겠네요.
그렇습니다. 루펜 후보는 특히 정치에 관심이 없는 계층을 파고들면서 지지층을 넓히고 있습니다. 또 난민 정책도 여전히 강경하긴 하지만 이전보다는 수위를 조절해서 아랍권 표심을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극단주의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연일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IFOP는 르펜 후보가 결선에 진출해서 마크롱 대통령과 붙는다면 47% 득표율을 얻을 수 있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상하이시가 봉쇄 조처를 연장했다고요.
네, 중국 상하이가 5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도시 봉쇄 연장에 들어갔습니다. 상하이시 당국은 1일 확진자가 1만 3천 명을 넘기면서 전면 봉쇄 조치를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봉쇄 기간을 따로 밝히지 않아서 사실상 무기한 전면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네, 상하이시는 앞서서 두 단계로 나눠서 도시 전체를 봉쇄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 전체를 동과 서로 나눠서 28일부터 31일까지는 동쪽을, 그리고 1일부터 4일까지는 서쪽을 완전 봉쇄하고요. 2,600만 명에 달하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코로나 전수 검사 규모가 2,600만 명이라면 이게 상당한 엄청난 규모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이를 위해서 인민해방군을 비롯해서 중국 전역에서 의료진 수만 명을 차출해 버스, 철도, 항공편으로 투입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군인까지 포함한 대규모 인력이 투입된 건 지난 2020년 이 후베이성 우한시 봉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 전수검사는 모두 끝난 겁니까?
네, 시당국의 따르면 전수 검사는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이 봉쇄 조치를 연장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지금 상하이시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5일 기준으로 하루 신규 감염 건수가 약 16,800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이 중국 전체 신규 감염 건수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겁니다.
예, 상하이시가 특히 심각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국가 차원의 대처에 나서고 있는 건 중국 최대 경제 도시라는 이 상하이시 특성과 함께 상하이시의 방역 통제 능력이 상한선에 달하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 거라는 분석입니다.
예,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경제에 미치 부정적 파급과 더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단지마저 당국자들이 배치돼서 주민들의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고요. 봉쇄기간이 길어지면서 식품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시 당국은 이 식품 꾸러미를 배급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상하이시는 또 지난 봉쇄 때는 감염된 어린이를 따로 격리 조처해서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번 봉쇄 연장 기간에는 이를 완화해서 보호자의 동반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 드립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장기 후유증, 이른바 롱 코비드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를 지시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 낙태를 중범죄로 규정해 최고 10년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무역적자가 전달 대비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장기 후유증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일 롱 코비드라고 부르는 코로나 장기 후유증을 대처하기 위해 연구와 행동 계획 수립을 지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보건후생부는 산하기관인 국립보건원에서 이미 진행 중인 코로나 장기 후유증 연구를 더 확대하게 되고요. 또 보건후생부의 연구에 다른 연방정부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국가 차원의 행동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네, 코로나 장기 후유증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신종 코로나 감염증을 입고 난 후에 장기간 계속되는 피로와 브레인 포그라고 해서 이 머릿속 안개가 낀 것처럼 머리가 멍하고 정신이 흐리멍덩한 증상이 지속되는 상태. 자, 그리고 호흡 곤란 등이 코로나 장기 후유증, 즉 롱 코비드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꼽힙니다. 이외에도 탈진과 통증, 우울 등 관련 증상은 총 200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롱 코비드의 원인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뭐 아직 명확하게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자, 증상을 경험하는 것도 뭐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비영리연구단체인 Solve Long COVID Initiative의 추산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증에서 회복된 3명 중 1명이 코로나 장기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에서 이 롱 코비드의 영향을 받은 인구는 약 2.3%에 달하는데요. 또한 장기 후유증은 의료비와 임금 손실 등 총 3,860억 달러의 비용을 유발한다고 연구소는 지적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 장기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고요. 또 피해 규모도 적지 않은 것 같네요.
맞습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보건후생부 장관은 5일 롱 코비드는 현실이며 아직 여기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밝혔습니다. 베세라 장관은 이어 모든 연령과 배경의 미국인들이 롱 코비드를 겪는다며 우리는 이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정부의 새로운 연구 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일정이라든지 뭐 세부 내용도 공개된 게 있습니까?
예,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보건후생부는 롱 코비드를 앓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와 치료, 장애인 서비스 확대 등에 관한 연구 계획을 120일 안에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NIH가 11억 5천만 달러를 들여서 총 4만 명을 대상으로 관련 연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연구가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보건후생부에 2천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해 롱 코비드 환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더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또 전문 클리닉을 설치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네. 이 보건후생부 계획에서 장애인 서비스를 확대하는 부분도 눈길을 끄네요.
예, 백악관은 롱 코비드를 장애로 볼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 미국에선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들의 경우 연방법의 보호를 받는 장애인 자격이 주어집니다. 연방법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수용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백악관은 성명에서 이 바이든 행정부는 코비드 팬데믹이 새로운 장애인들을 양산했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앞서 정부의 롱 코비드 계획은 여러 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자, 롱 코비드 계획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도 재정을 늘려서 관련 연구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롱 코비드의 특성과 위험 요인, 기저 구조와 건강상의 영향 등에 관해 더잘 이해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CDC 관련 예산을 2,500만 달러 더 추가해 줄 것을 의회에 요구했습니다.
네. 다른 정부 기관들은 전체 계획 중에 어떤 부분에 동참을 하게 될까요?
예, 보훈부의 경우 18개 보훈부 관련 시설에 롱 코비드 관련 프로그램을 더 늘리도록 했고요. 사회보장국은 롱 코비드 환자에 적용할 수 있는 장애인 서비스를 찾아보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노동부는 롱 코비드를 겪은 노동자가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중남부에 위치한 주죠. 오클라호마주. 새로운 낙태 법안이 채택됐군요.
그렇습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 낙태를 중범죄로 간주해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오클라호마주 하원은 5일 70대 14로 낙태 제한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자, 이 법안은 지난해 이 상원을 이미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케빈 스틱 오클라호마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주지사가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면 법안이 최종 관문을 통과하는 건 아직 아니네요.
네, 하지만 이 공화당 소속인 스틱 주지사가 앞서 낙태 제한법을 지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낙태를 중범죄로 간주하는 오클라호마의 낙태 법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예, 이 법안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때만 낙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이유에서든 낙태를 시행한 사람은 최대 징역 10년형과 1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자,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 소속의 짐 올슨 주하원 의원은 처벌은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이 아닌 낙태를 집도한 의사가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오클라호마 주를 비롯해서 최근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하는 이 텍사스주의 낙태법이 작년 9월에 시행에 들어간 이후 낙태를 반대하는 이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들을 중심으로 유사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자, 텍사스주는 낙태 허용 시점을 임신 6주로 정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엄격하게 낙태를 금지했고요. 또 주민들이 낙태 시술자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면 만 달러의 보상금도 받도록 해서 전국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는데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아이다호 주도 지난달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텍사스주의 낙태법을 두고 소송전이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자, 법의 시행을 두고 텍사스주 정부를 대상으로 한 낙태 옹호 단체와 연방 정부의 소송이 잇따르면서 미 연방 대법원에도 두 차례 올라갔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보수 성향 대법관이 우위인 연방 대법원은 텍사스주 대법 낙태법의 시행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결정했었습니다.
네. 이 텍사스주의 낙태법이 시행되면서 오클라호마주도 영향을 받았다고 하죠?
예, 텍사스주에서 낙태가 금지되자 주 경계가 맞대고 있는 오클라호마로 넘어와 낙태를 받으려는 여성이 늘어난 겁니다. 낙태옹호단체인 가족계획연맹 측에 따르면 지난해 텍사스주에서 낙태법이 시행에 들어간 후 오클라호마주의 낙태시술병원에 방문한 텍사스주 여성은 800%나 증가했습니다.
네. 자, 오클라호마주의 낙태제한법 통과에 대한 반응 어떻습니까?
태아도 생명으로 보는 보수 진영에서는 환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낙태를 여성의 권리로 보는 진보 진영 쪽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주의회가 낙태 제한법을 통과시킨 5일 주의사당 밖에서는 낙태 권리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가족계획연맹의 에밀리 웨일스 임시회장은 오클라호마의 낙태법은 여성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지적하면서 낙태 제한 조처가 여성의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았고 낙태 시술이 필요하고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수치심과 오명을 씌운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의 역대 최대 수준의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미 상무부는 5일 지난 2월 미국의 무역 적자가 89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1월에 897억 달러보다 0.1%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기록적으로 높은 수준이고요. 월스트리트저널신문과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85억 달러도 웃도는 수준입니다.
네. 자, 수출과 수입 금액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죠.
예, 먼저 2월에 상품과 서비스 수출은 2,286억 달러로 전달보다 1.8%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상품 수출액은 28억 달러가 올랐고 서비스 수출은 13억 달러가 증가했는데요. 서비스 수출에서 가장 큰 폭을 차지한 것은 여행 관련 서비스 수출로 증가액이 1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여행객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예. 자, 상품 수출 부문의 수치는 어땠습니까?
예, 산업자재와 소비재 수출이 각각 17억 달러와 13억 달러를 증가했고요. 특히 석유 수출액이 총 203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전반적인 수출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석유 수출이 늘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석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의 석유 수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수출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군사 장비 등의 수출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수출이 이렇게 늘었는데 앞서서 무역 적자는 여전히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렇다면 수입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상품과 서비스 수입 역시 전달 대비 1.3%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수준인 3,17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상품 수입은 전달 대비 17억 달러가, 서비스 수입은 24억 달러가 더 늘었는데요. 이 서비스 수입에서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인 건 지식재산권 사용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총 12억 달러가 증가했고요. 교통과 여행 관련 서비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상품 수입은 어떻습니까?
예, 수입 증가 폭에서 가장 큰 폭을 차지한 것은 산업자재 수입으로 증가액이 34억 달러에 달했고요. 또 국제 원유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원유 수입액도 19억 달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자동차와 관련 부품, 자동차 엔진 수입액은 전달보다 32억 달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무역 수지 적자가 이렇게 계속 높은 이유가 뭘까요?
예, 전문가들은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이 물류망 병목 현상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들이 원활한 제품 공급이 되지 않을 걸 우려해서 재고를 늘린 것이 수입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따라서 재고를 쌓아두기 위해 수입이 늘어난 것은 결국엔 경제 성장으로 상쇄가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 영향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상무부는 이 팬데믹의 영향을 정확한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팬데믹과 국내 경제 회복이 미국의 무역 수지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자, 1월에 무역 적자가 이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예, 무역 적자가 계속 확대되면서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연율로 최고 0.4에서 2.8% 성장을 보일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는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이 6.9%를 기록하며 1984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경제 성장률을 보인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순서입니다. 오늘은 이승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승만의 태평양 잡지 발간 활동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1913년 7월 이승만이 하와이 각 지역을 순회하고 돌아온 후 국문 잡지 발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승만과 동료들은 영문신문 발간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는데요. 한국 이승만연구원의 오영섭 교수는 재정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영문 잡지나 영문신문을 출간을 하려면은 이게 전문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제대로 그 영어 교육을 받아서 대학 교육까지 받아서 글을 쓸 수 있는 이제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어로 된 잡지나 신문을 펴려면 이 재정이 상당히 이제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미국 사회에서 한인들의 숫자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그 한인들이 내는 지원금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영문 잡지나 신문을 발간할 수 있는 이런 경제력이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염원은 끊임없이 영문 신문이나 영문 잡지를 이제 펴내고 싶어 하는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인력의 확보 문제 때문에 그 현실화 시킬 수는 없었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이승만은 자신의 구상이 당장 구현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문 잡지라는 현실적인 자선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 1913년 9월 1일 이승만은 태평양 잡지를 창간했습니다. 태평양 잡지 발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승만은 평생을 정력적으로 언론 활동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이렇게 언론 활동에 힘을 쏟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한국 이승만 연구원의 오영섭 교수 설명을 들어봅니다.
이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 활동을 통해서 순한글의 그 민중 계몽, 또 독립의식을 고취하는 글 이런 것들을 이제 널리 이렇게 배포를 해서 한국 사람들의 의식을 이제 독립의식을 고양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립의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아울러 가지고 그렇게 민중들에 대해서 쉬운 한글로 글을 널리 좋은 글들을 널리 전파해서 한국 사람들의 그 정치 인식 또 한국 사람들의 세계 정세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을 이제 확대시키고 신장시켜 나가서 한국인들이 이제 독립을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 훌륭한 인적 자원이 되기를 또 우리 건국을 이룩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그 인적 자원이 되기를 이렇게 원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의도 때문에 이제 이승만 박사는 언론 활동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저 학생 시절부터 이제 중시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평양 잡지에 실린 글들은 한국 독립과 관련된 이승만의 생각이 잘 반영돼 있습니다. 바로 실력 양성론적 독립 노선인데요. 한국 이승만 연구소 오영섭 교수로부터 실력 양성론적 독립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봅니다.
현실적으로 전쟁보다는 평화를 이루는 상태에서 한국의 독립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그 축적해 나가는 것, 이것을 이제 이승만 박사는 매우 중시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 방식을 실력 양성론에 입각한 그 외교 독립운동을 추구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거든요. 한국인들이 독립을 이룩할 수 있는 힘을 자체 내에 축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힘을 축적한 상황 속에서 그런 힘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강대국의 지원을 좀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과 일본의 전쟁과 같은 국제적인 대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렇게 축적된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최후의 독립을 달성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승만 박사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무력전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무력적인 독립운동을 달성할 수 있는 최후의 방안에 그 근본적인 그 기반을 수립하는 문제,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이나 상업이나 이런 경제적인 지능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국의 독립운동의 그 힘을 축적하는 이런 쪽에 이승만 박사는 굉장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승만의 이런 생각은 태평양 잡지의 발간 취지로 이어지는데요. 다시 오영섭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태평양 잡지 같은 이런 잡지를 발간해서 한국 사람들의 이제 독립에 대한 의식, 한국 사람들의 국제 정세에 대한 지식 이런 것을 이제 신장시켜 나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국민들의 교육 수준을 전반적으로 이제 높여 나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한국인의 독립의 힘을 이제 축적해 나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자신이 그런 독립의 힘을 축적해 나가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태평양 잡지를 이제 발간을 한 것입니다.
태평양 잡지는 일종의 월간 종합 잡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잡지에 안에는 잡다한 내용이 많이 실렸습니다. 한국 이승만 연구원 오영석 교수는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 정세와 외국 사정 및 외국 지도자들의 동정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동서양의 정치 사상과 정치 제도, 공화정치라든가 이런 제도를 소개하는 기사들, 그리고 미국의 대내외 정책과 미국 대통령들의 동향, 그리고 네 번째로 한국 민중 계몽 문제와 그 전통적인 풍습의 개량 문제,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일제 식민 통치가 어떤 상태이고 또 현재 한국 사람들의 실정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문제들, 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이나 상해나 이런 지역에서 굉장히 이제 분열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그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민족의 단합 문제와 민심의 합일 문제, 이런 것을 또 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재미있는 것은 일곱 번째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승만 박사가 상당히 이제 예리하게 그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동시에 이제 기독교 민족주의 문제를 매우 이제 강조하는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태평양 잡지에는 한국 기독교계의 동향과 안창호 같은 여러 민족 운동가의 동향이 어땠는가도 상당히 비중 있게 들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승만과 임시정부 노선 옹호 및 반 이승만 세력 비판, 동지회 관련 기사, 하와인의 이승만 관련 단체 동정 소개, 번안이나 번역한 일기와 소설, 그리고 사고 및 광고 등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잡지에서 이승만이 직접 쓴 논설도 중요합니다. 이승만은 이런 논설에서 먼저 자치운동과 영세 중립국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는데요. 이승만 연구원 오영석 교수의 설명입니다.
태평양 잡지에 많은 비중 있게 실려있는 논설들이 이 자치운동의 문제, 그리고 영세 중립국에 대한 그 관심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가 태평양 잡지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진 그런 논설들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왜 자치나 왜 영세 중립국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관심을 보였는가 하는 그건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대 이 필리핀이 미국에 이제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점차 국가적인 국민적인 힘을 길러서 미국으로부터 자치 정부를 인정받는 이런 과정 속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 이걸 이제 이승만 박사가 굉장히 이제 유익 있게 보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아일랜드가 어떻게 이제 독립을 위해서 영국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하고 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얻어가지고 영국 여왕의 지배를 받긴 하지만 내치는 이제 독자적으로 독립 상태로 운영해 나가면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가 이런 것도 또 굉장히 이승만 박사가 중시했던 것 같거든요.
이승만은 또 논설에서 문명 진보론과 인심 계량론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이승만 연구원의 오영석 교수는 태평양 잡지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태평양 잡지는 이승만 박사와 이승만 지지 세력의 독립 사상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그런 언론 매체였다. 이승만 세력은 신문은 발간하지 못하고 잡지를 발간했는데 그것이 이제 태평양 잡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태평양 잡지를 통해서 이승만과 그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독립 사상을 효과적으로 이제 미주 사회에 이제 날리고 원동에까지도 이제 전파하고 이런 이제 활동을 벌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태평양 잡지는 한국 사람들이 염원으로 가지고 있었던 영문 잡지 발간을 위한 그 전초 작업의 일환으로 이제 추진된 그런 그 사업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영문 잡지와 영문 신문을 펴내려면은 이제 뭔가 사전적인 그 작업이 필요한데 그 작업으로서 이제 현실적으로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순 한글로 이제 잡지를 펴내는 이런 그 일을 이제 먼저 착수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 인사 오늘은 이승만 세 번째 시간으로. 이승만의 태평양 잡지 발간 활동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미국인들과 영어로 대화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중요한 small talk, 그러니까 중요하진 않지만 대화를 이어나가는 데 중요한 기술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 드라이든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Hello, John. Welcome to the show.
Thank you for having me.
Today, we are going to talk about small talk. How do you start a small talk conversation?
Well, hopefully not the weather, but most small talk does start with the weather, so it's okay if it does. But people can start small talk about anything, because it usually means nothing.
I agree. Weather is the easiest topic to pick on. What else is there?
Well, if you are in the elevator, you talk about the elevator.
Elevator?
You make a simple joke about how slow it is, or maybe social distancing.
So it is whatever you can think of.
Right. Something easy so that everyone can agree.
What if you are in the office waiting for a meeting?
Then you talk about things in the office that aren't controversial.
Like?
Like, how are your kids? Is the printer still broken? Are we getting the holiday off? Is that a new phone?
So it can be anything, but can you tell our audience things that you shouldn't ask?
Yes. You shouldn't ask politics or talking about someone who's not there or anything about money, like their personal money situation.
Like how much money you make?
Exactly. Never ask that.
How about your age?
We never talk about that either. People think of their money situation as a very personal subject. Same with age. I noticed that Koreans always ask age, I assume, so that they know how to address each other. But we use first names after we get to know someone.
So I just call you John.
Right. Everybody does.
Okay. So with small talk, we can talk about weather or family, but not politics or age or their salary. Are you good at small talk?
Am I good at small talk?
Mm-hmm.
Yes, but I always try to make it interesting.
I know. You try to make it entertaining.
Well, because otherwise it's just boring.
Right. But small talk is boring.
Yes. But often it's necessary, because without it, there might be an awkward silence. Small talk fills up that silence while we are waiting for the meeting to start.
And small talk is good for learning English. You can initiate talk with people you don't normally have a chance to engage.
Right. So now, you are an expert on small talk.
So you think it's gonna rain?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small talk. 미국인들과 나눌 수 있는 잡담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